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사회 활동가들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투옥하고 소수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 검열과 공산당 내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미국의 사회 문제 등을 다룬 보고서로 맞대응했습니다. 중국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권을 위협하는 총기 사용과 빈번한 폭력 범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테러 용의자를 대상으로 한 미 중앙정부의 고문 행위와 정보당국의 감시 활동, 경찰의 공권력 남용, 그리고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 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공방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비방보다는 상호협력에 집중하자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모든 병력과 장비를 철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빠른 속도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의 핵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상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서방 6개국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구제금융을 위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올랑드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이번 사태 해결에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도널드 터스크 의장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 중인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해 아직 진전이 없다며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에 20억 달러의 빚을 상환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난민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정상들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전쟁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 사태에 대해 오늘 새벽까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중해를 통한 유럽의 관문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몰려드는 난민 4만 명을 앞으로 2년간 다른 유럽 나라에 할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지중해를 통한 위험한 항해에 나서고 있는 난민들의 주요 도착지여서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흑인교회 총격사건 희생자인 클레멘타 핀크니 주 상원의원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지난주 이메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핀크니 의원을 포함해 9명의 흑인들이 숨졌습니다. 올해 41살로 최연소 주상원의였던 핀크니 의원은 이 교회에서 5년간 담임 목사로도 일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찰스턴 체육관에서 열리는 장례식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며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조 바이든 부통령 부부도 함께 참석합니다. 앞서 어제는 이번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 관리인이던 에델렌스 씨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가 소말리아 남부 리고에 위치한 아프리카 연합 평화유지군 기지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알샤바브 요원들이 오늘 오전 자살폭탄 차량을 이용해 평화유지군 기지로 돌진한 데 이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과정에서 적어도 3시간 동안 전투가 벌어졌으며 사상자 규모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된 지난주 이후에도 각종 테러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 is partly, frankly, because of the efforts of this administration and our allies.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가 요덕 수용소의 수감자 명단을 유엔 인권 기구 서울 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현인 그룹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적도 기니가 북한에 미화 3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통신 사업을 맡겼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지적도 상기시켰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오늘 첫 소식 보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린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권 침해는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유엔 보고서의 지적을 상기시켰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도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partly, frankly, because of the efforts of this administration and our allies and partners in Japan.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권고사항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인권 참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공개 처형과 실종,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강제 북송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 탈북자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개 처형은 지난해 적어도 50건이 자행됐고 이는 관리들에 대한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013년 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사실을 소개하고 그의 측근들까지 공개 처형됐으며 가족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지난 2013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마약인 메탄페타민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남녀 두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도 전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처형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강화와 관련 있어 보인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형법상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구금시설에서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심한 구타와 전기 충격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고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는 감방에 몇 주씩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리는 여러 방식으로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구금시설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관리소에 수감된 사람만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한다는 한국통일연구원의 백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수감자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데는 북한의 정책 변화보다는 열악한 수감시설 상황으로 인해 숨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을 도운 경비병들까지 처벌하고 있고 경비병들에게는 탈북자들을 사살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중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의 수감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 명단을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180명의 이름과 나이, 수감 이유 등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요덕수용소의 내 동료 수감자들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다 탈북한 정광일 씨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정광일 씨입니다.
수감됐던 수감자들이 명단을 위주로 해가지고 특히나 저를 석방시켜준 요덕15관리소 서림천구역에 근무하고 있던 조의원들이 전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정 씨는 기자회견에서 요덕수용소가 있던 서림천 혁명화 구역이 철거된 사실을 지난해 10월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에 있는 수용소를 대폭 확장해 요덕수용소에 있던 인원들을 이곳으로 옮기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북한 당국은 명단에 담긴 180명을 포함해 400여 명의 수감자들의 행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180명 행방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수용소가 어떤 형태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ICG로 가게 될 중요한 첫 번째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최신상인 심철호가 고위 간부도청을 담당한 보위부를 비판하다 체포돼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일도 담겼습니다. 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진행됐던 대규 숙청 사건인 심하조 사건과 89년 독일 유학 중이던 북한 학생들을 체제 전복 혐의로 수감한 사건 등 동료 수감자들이 연루됐던 사건도 공개됐습니다. ICNK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서울에 문을 연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ICNK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4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을 확대하고 정치범 수용소도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북한에는 범죄인 교화소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인권 감시를 위한 현장 거점인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의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의 이번 방한 중 활동 내용과 의미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국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이드 최고대표가 이번에 방한한 주된 이유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 참석이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서울사무소가 개소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위협과 또는 협박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 서울사무소가 다른 나라가 아닌 여기 한국 서울로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이념 진영 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차한 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무소가 아주 힘을 받고 정상적으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네. 그 자이드 최고대표는 서울사무소 개소식 외에도 그 연세대 특강과 또 별도의 기자회견 등 여러 자리에서 그 일관되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현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그 억압 아래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세대 특강 때 이제 그 스피치를 하셨던 내용 중에 그 과거의 억압 아래에서 고통스러웠던 어떤 과거를 조사하고 또 이제 가해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또 피해자들은 응당한 배상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두고두고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갈등의 유산을 남기는 문제가 되고 사회는 이제 혼란 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그것은 특강 때뿐만이 아니라 기자회견 때나 뭐 또 NGO들과 미팅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인류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 나치 시대 때 있었던 홀로코스트 문제나 그리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국제 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는 인권 유린이 심각하게 벌어진 나라들의 상황을 지금 대처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뤘다가 네. 인류가 결국 후회를 하는 일들이 많았었다.
네네.
당장 북한 인권 문제를 지금 당장 다뤄야 된다는 걸 강조한 부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 나치의 잔혹한 그런 행동과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발언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오셨을 때 행보를 주목해 볼 부분이 그 우리 그 우리나라의 일본군 정신대 성노예 여성분들의 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세 분을 만나서 손을 잡고 얘기를 듣고 일본 아베 총리가 이제 이 정신대 할머니들을
네.
꼭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도 그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지금이라도 다 들춰내고 가해자를 시비를 따져야지 되고 또 그 피해자분들에게 응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네.
이것이 일본군 정신대 성노예 문제와 또 이제 현재 북한에서 겪고 있는 그 인권 문제들이 이렇게 일정한 궤를 이룬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처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한 유산들이 잔재가 나중에 남아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오랫동안의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문제다라는 그런 시급성을 강조해 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한편으로는 자이드 최고대표가 그 북한의 인권 침해가 정권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볼 때 앞으로 서울사무소의 활동 방향을 어떻게 나아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 인권 침해가 정권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일단은 책임의 주체가 정권 쪽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요.
네.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은 북한 사회 전체를 이제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조직적인 국가 범죄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COI 보고서, 그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의 주요한 이제 초점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 북한의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한 가능성을 강조를 많이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서울사무소도 그러한 일을 계속해야지 되기 때문에 북한에 일어나는 그 반인도 범죄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이제 또 이제 더 그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최신화되고 또 구체적인 침해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탈북민들과의 어떤 접촉도 많이 하고 또 인터뷰도 훨씬 더 이제 엄밀한 조사 체계를 갖춰서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틀을 갖춰가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에 이제 이 서울에 이 사무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좋은 가능성이 열린 것은
네.
기존에는 이제 일본의 납북자 문제들이 납치 문제의 어떤 핵심 이슈로 일본 정부의 노력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으로 납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사회가 훨씬 더 많이 그 유엔에 보고가 되고 또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북한에 좀 더 엄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들을 수집하는 그런 활동이 주요가 되겠는데
네.
그 자이드 최고대표가 이러한 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그런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 북한과 대화와 협력도 추구하겠다는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일단 북한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놓겠다라는 것은 아주 바른 접근이라고 봅니다. 뭐 북한이라고 하여 언제든지 강경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북한 자체로도 정권 유지 차원에서라든지 국제사회의 압력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는 시기도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고요. 한 가지 이제 현지에서 여기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또 그 자유 대표가 했을 때에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 대북 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에 아주 원칙적으로 분명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그 인권 문제와 또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도저히 옳지 않은 방법이다.
네.
조건부 지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잘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침 이제 북한 지역에 지금 심각한 가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그 문제대로 이제 뭐 유엔의 기관들부터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들에서는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대로지만 또 당장 시급한 문제들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북한에게는 압력의 메시지와 함께 또 대화 유화적인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영환 국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의 이영환 국장과 함께 최근 유엔 인권 기구 서울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러 한국을 방문했던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활동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현인 그룹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발효를 위한 세계 저명 인사들의 모임인 CTBT 현인 그룹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CTBT 현인 그룹은 26일 서울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CTBT의 서명, 비준하고 어떠한 추가적 핵실험 실시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discussed, of course, and we put into the declaration a request to North Korea.
CTBT 현인 그룹 구성원인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핵실험을 함으로써 21세기 핵실험 금지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선언은 특히 2013년 2월 행해진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2945에 표명된 것처럼 중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945는 이전 결의에서 권고 수준으로 돼 있던 몇몇 제재 사항들을 의무화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CTBT 현인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이호진 전 핀란드 주재 한국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해결의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 핵 문제는 아직도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의 정책 국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표명이 되었습니다.
이전 대사는 하지만 현인 그룹은 이란이 핵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등을 북한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해서 기존 입장을 많이 바꾸기를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선언은 이와 함께 CTBT 발효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국가가 자발적인 핵실험 유예를 유지하고 CTBT의 목적과 의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 이외에도 아직 CTBT에 서명하거나 이를 비준하지 않은 발효 요건 국가들도 지체 없이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실험 금지 조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이 이런 점을 악용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CTBT는 1996년 각국의 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의 발효 요건 국가 중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8개 나라가 아직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CTBT 현인 그룹 회의는 CTBT의 조기 발효를 추진하기 위해 2013년 발족됐고 주요 국가들의 외교 장관과 전직 총리, 국회의원 등 국제적인 명망가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서울 회의에는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라시나 제르보 CTBT 현인 그룹 사무총장, 안젤라 케인 전 유엔 군축 고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핵협상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선 정보 수집 활동이 동반돼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핵 검증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지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24일 미국의 과거 대량 살상무기 관련 협상들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란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의 협상 시한이 이번 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1968년 체결된 다자 간 협약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무기 제한 협정, 그리고 1994년 미북 간 제네바 핵 합의, 또 2003년 리비아 핵 포기 등 다양한 협상을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합의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선 미국 정부의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산하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의 그레이엄 앨리슨 소장입니다.
Our national intelligence is 80% of the picture, and what they say and do for the IAEA is 20%.
앨리슨 소장은 협상 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보고하는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20%에 불과하다며 정보 수집을 통해 실제 상황의 80%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슨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 플루토늄 생산은 중단하면서 비밀리에 우라늄을 개발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나 미국의 정보당국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벨퍼 연구소의 윌리엄 토비 선임연구원도 공격적인 검증에 효과적인 정보 수집이 동반돼야 핵 합의를 어기고 속이는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비 연구원은 또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가 있어야 효과적인 핵 검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epends on support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f the council is divided, the IAEA will be handicapped.
국제원자력기구는 안보리의 지지에 의존하며 안보리가 분열되면 국제원자력기구는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앨리슨 소장도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가 있어야 철저한 핵 검증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 핵 개발 당사국이 앞으로는 협상에 임하면서 뒤로는 속일 수 있다는 점, 검증은 극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련의 자료 공개와 이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는 지리한 과정이란 사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미국과 소련과의 군축 협상 사례를 언급하면서 악하고 거짓말하는 정권, 미국의 적대적인 정권과도 효과적인 군축 합의를 맺고 진전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의 그레이엄 앨리슨 소장은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Structurally, to start with, how different North Korea is from almost anything else. It's the hardest case. Structurally, first, there's no credible.
앨리슨 소장은 북한의 경우 신뢰할 만한 군사 억지력이 없다며 북한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파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대국인 중국이 북한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붕괴를 막고 있고 또 북한의 경제가 고립돼 있어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북한과 달리 리비아는 미국의 공격이 두려워 핵을 포기했다며 이란도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매우 큰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어제로 65주년이 됐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간 계속되면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 역시 3만 6천여 명이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중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중요한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숨겨진 영웅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미군 소속으로 게릴라전에 투입된 8240 부대는 혁혁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6.25 전쟁 65주년 특집으로 어제부터 8240 부대에 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마지막 순서로 백령도 인근에서 활동하던 백호 부대의 활약상과 이 부대 훈련을 지휘했던 벤 말콤 전 미 육군 대령의 회고를 보내드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페이어빌시. 이곳은 미군 특수부대의 역사와 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수특전 박물관이 있습니다. 미 동부의 남북을 잇는 95번 고속도로가 지나는 이 지역에 미 육군 특전사령부, 82 공수사단 등 주요 육군 부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물관 내 한국전쟁 기념관은 미군의 8240 비밀 게릴라 부대에 근무했던 벤 말콤 전 대령의 활약상과 이채로운 전시물품, 그리고 박물관 앞 광장엔 지난 2012년에 세워진 8240 부대 기념비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이 기념관은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됐던 100원짜리 위패, 북한군 기지를 기습해 수거한 북한군인의 노동당원증, 북한군 깃발과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말콤 전 대령이 박물관에 기증한 겁니다. 박물관의 짐 바트린스키 육군 담당 국장은 VOA에 말콤 전 대령이 미 특전부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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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out a doubt, because a lot of the stuff that he was doing.
말콤 전 대령이 한국 전쟁에서 수행한 수많은 체험과 전술은 이후 미 특전부대의 중요한 자산이 됐고, 지금도 미 특전대원들이 이를 배우고 실전에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미 남부 조지아주 출신으로 북조지아 대학 학군단을 거쳐 1950년 정보장교로 극동사령부에 배치됐습니다.
I was initially assigned to the 3rd Infantry Division, and I was in Tokyo. And then all of a sudden, my orders got changed.
처음엔 미 육군 제3보병단에 배치됐지만 갑자기 8240 부대로 행선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미 중앙정보국 CIA와 미 8군이 비밀리에 조직한 이 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조차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여러 특수훈련을 거친 뒤에야 북한을 상대로 다양한 게릴라전을 펼치는 특수부대란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후 1951년 8240 부대의 사령부 역할을 하던 백령도의 레오파드 연대에 배속돼 인근 원래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백호부대 군사고문관을 맡게 됩니다. 당시 원래도엔 지척에 있는 북한 장현군에서 인민군을 피해 탈출한 수백 명의 유격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부대 위생병 출신인 이종훈 씨는 당시 유격대의 미군 편입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 자체가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군이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조직화한 거죠. 미군이 먼저 한국군보다 미군이 더 우리한테 손을 뻗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이용하면 네. 후방에 그 게릴라전도 가능하고 모든 게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잘 알잖아요. 누가 빨갱인지 누가 위기인사인지.
백호부대 등 인근의 북한 출신 유격대원들은 미군으로부터 무기와 보급품, 전술까지 전수받으면서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백호부대 출신 전경화 씨는 당시 옹진반도의 섬들에서 활약하던 유격대를 덩키 부대라고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1연대, 2연대, 3연대 뭐 쫙 저 연대가 있는데 4연대 덩키 4가 100년 저 4연대 화이트 타이거라고요. 그 덩키라고 한 게 그 무전기가 있잖아요. 옛날 무전기 그 뭐 이름이 뭐 이렇게 돌리는 이 손으로 저 발전기를 돌리는 게 꼭 이 당나귀 같이 생겼다고요.
말콤 전 대령은 자신이 조지아주의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백령도와 원래도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백호부대의 고문관을 맡으면서 본부와 협력해 다양한 게릴라전을 주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And we also counterfeited that money. We counterfeited that money by the bail.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해 폭격을 주도할 뿐 아니라 북한의 위패 제조, 은행 공격, 교량 등 주요 시설의 파괴, 북한 군인들을 회유해 탈영토록 하는 등 여러 교란 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특히 다른 미군 고문관들과 달리 대원들과 직접 북한 진영에 들어가 전투를 지원했습니다.
We killed 63 North Koreans and we had 6 killed, 7 wounded. We got counterattack.
기습 작전을 펼치며 무전기로 영국군의 폭격을 안내해 북한군 6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말콤 전 대령의 통역을 맡았던 전경화 씨도 이 기습 작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각 이 부대마다 고문관이 미군 고문관이 한 사람씩 딸려 있었는데 특히 루티나 말콤은 아마 미국 군인으로서 전쟁 당시 이북 육지를 올라갔던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같이 장사한 것을 뉴욕 대원들이 올라갔었거든요. 기억하라. 루테르 말콤이 연락을 해 올라가서 뭐 함포 사격도 받고 어쨌든 예. 이미 그게 육지에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말콤 전 대령의 이런 전과는 2005년 미국의 역사 전문 케이블 텔레비전인 히스토리 채널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백거 부대는 침투 작전뿐 아니라 배를 통해 피란민들을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인도적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탈출할 때 서해에 있는 거의 모든 배들을 유격대원들이 섬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해상 침투와 피란민 구출이 모두 가능했던 겁니다. 이종훈 씨는 특히 말콤 전 대령이 대원들의 침투 작전을 적극 지원해줬기 때문에 대원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뭐 말콤한테 얘기하면 뭐 폭격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했죠.
말콤 전 대령 역시 1970년대 초 한국에 다시 부임해 박철, 유격대장 등 일부 부대원들을 찾았지만 대부분이 전쟁 당시 가명을 사용해 찾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종훈 씨는 하지만 모두에게 잊혀진 백호 부대와 8240 대원들의 이야기를 말콤 전 대령이 늦게나마 세상에 알려준 데 대해서 대원들은 모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부대에서는 말콤을 상당히 존경하죠. 왜냐하면 딴 부대 고문관 많았지만은 22개나 있었지만은 유대에 대한 책을 낸 사람은 이 사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존경하죠.
이종훈 씨의 지적처럼 8240 부대는 휴전 후 1급 군사 비밀로 분류돼 모두에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생사를 함께했던 말콤 전 대령은 휴전 직후부터 계속 8240 부대의 활약과 공적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Well, it was something that needed to be told because it was classified for 40 years and I couldn't write about it or talk about it.
40여 년간 기밀에 묶여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1990년에 기밀 해제를 미 정부에 요청했고 2, 3년 뒤 실제로 일부가 해제돼 1996년 백호 부대에 관한 책을 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콤 씨는 특히 이 책을 통해 현역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이 한국전쟁에 숨겨진 전과와 수십 년째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되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백호들, 북한에서의 나의 비밀전쟁이란 제목의 이 책은 오랫동안 음지에 있던 한국의 8240 부대 생존자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백호 부대 출신 이종훈 씨는 이 책을 계기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8240 부대 전우회의 노력이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책이 우리 부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됐죠.
한국 정부는 이후 8240 대원들을 뒤늦게 국가 유공자 대상자로 포함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엔 한국 국가기록원이 전쟁 당시 중공군 복장을 한 뒤 북한 침투를 준비 중인 8240 대원들의 사진 등 관련 기록을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 공개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종훈 씨는 소수만이 기록을 인정받아 무공 훈장을 받았을 뿐 모든 전우가 정규 군인들과 같은 완전한 보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콤 전 대령은 이에 대해 한국은 8240 대원들이 대한민국에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ose people were very valuable assets to South Korea. But they still have not given them any material benefits.
8240 부대가 한국 전쟁 중에 기여한 명백한 기록들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들의 공적을 인정해 적절한 보훈 혜택을 제공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한 뒤 29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90살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특전사령부 학교 등 여러 곳에서 특강을 하며 한국 전쟁과 8240 부대의 활약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I still teach at Special Forces School at Fort Bragg, North Carolina. And they bring me back to active duty based on my experience.
이런 배경 때문에 말콤 전 대령은 북한의 3대 세습 문제, 열악한 민생과 인권 문제, 휴전 이후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 대해 연도까지 매우 자세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독재 세습에 따른 주민들의 열악한 보건과 민생 문제가 매우 우려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백전 노장은 하지만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숨져간 전우들, 그리고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한국의 전우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어빌의 공수특전 박물관 앞 8240 부대 기념비엔 영어와 한글로 이런 비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한 용감한 한국의 유격대원들과 미 특수대원들을 기리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말콤 전 대령은 이 기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한반도가 통일돼 고향을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겠다던 옛 전우들의 오랜 꿈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보내드린 8240 부대에 관한 특집 보도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적도 기니가 북한에 미화 3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통신 사업을 맡겼습니다.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와 통신 설비를 곳곳에 설치해 전국적인 보안 체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천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프랑스어로 발행되는 일간 르포땡시엘 신문은 지난 23일 인접국 적도기니가 북한의 대규모 보안 체계 구축을 맡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적도기니인의 북한인 소식통을 인용해 적도기니에 주재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관련 대표부가 미화 3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통령 경호체계를 구축하고 적도기니의 7개 주요 도시에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와 통신 설비를 설치한 뒤 이를 위성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르포땡시엘 신문은 적도기니의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대통령이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을 연결하고 나아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단일망을 구축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정보통신 대표부는 지난해 적도기니의 몽고모시 보안체계 구축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5월에는 이곳에 종합감시센터도 열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래 수도 예정지인 오얄라시에 미화 3,200만 달러 규모의 보안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적도기니 대통령과의 회의에서는 4,200만 달러의 위성 수신 체계 사업과 1,200만 달러 규모의 대통령 경호 체계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적도기니 대통령과 매우 은밀하게 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건설 작업과 시범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과 관련한 두 나라 간 교류 협력이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적도기니는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첫 방문 국가입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 22일 현지에 도착해 아카피토 무마 모쿠이 외교협력 장관과 만난 데 이어 25일에는 음바소고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한 적도기니는 아프리카 3대 산유국으로 북한과는 1969년에 수교를 맺은 뒤 긴밀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도기니의 초대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의 막내딸로 태어나 북한에서 16년간 생활한 모니카 마시아스 씨가 한국에서 자서전을 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진,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 소식을 잠시 뒤로 하고 기분 좋은 소식부터 살펴보죠. 한국 전역에 비가 꽤 왔다고요?
정말 반가운 담비였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만 내리고 오후부터는 다시 해가 활기를 폈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걱정이 태산이었던 한국 대부분 지역이 오랜만에 내린 비에 활짝 웃었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 DMZ한 대성동 마을에는 그 8헥타르 정도의 논이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비로 모내기가 마무리됐다고 하고요. 바짝바짝 타들어가던 그 전국 각지의 밭작물도 생명수 단비 덕에 생기를 찾았던 하루였습니다.
뭐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가운 장맛비에 우산도 없이 논으로 밭으로 나간 농부들이 오늘 뉴스의 인물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손보지 못했던 논밭을 가꾸느라 아주 바쁜 하루였는데요. 오전 9시까지를 기준으로 비의 양을 보니까 경상북도 영덕에 90mm가 내렸고 제주 산간에는 1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좀 비의 양이 적습니다. 14.5mm. 가뭄이 심각했던 경기도 지역에도 최고 34mm 등 한 20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렸고요.
네.
강원도 영동 일부 지역은 뭐 호우특보가 내려졌을 정도로 시간당 뭐 10mm 안팎의 세찬 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비였습니다.
네, 아쉬움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비가 필요한 지역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서해 바다와 가까운 지역은 아직 해갈을 못했습니다. 인천과 강화 지역 아예 비가 오지 않았거나 아주 적게 내려서 단비가 땅속까지 적셔주지 못한 것인데요. 한 100mm 정도의 비가 한 번 더 내려주면 가뭄이 심한 지역까지 모두 해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마철이니까 곧 비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다음 비가 내릴까요?
네, 한국기상청 예보를 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인 30일 오후부터 7월 1일까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은 물론이고요. 북한의 평안 남북도, 황해도, 함경 남북도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체적인 해갈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성민 기자, 이번에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상황을 점검해보죠. 메르스 확진자가 네네. 180명을 넘어섰군요.
네, 오늘도 메르스 확진자가 한 명 늘었습니다. 이 메르스 감염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감염돼서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네.
사망자도 두 명 늘어서 메르스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람이 모두 31명이고요. 퇴원자도 총 81명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69명이고요. 13명의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찰 대상인 격리자는 2,930여 명입니다. 병원에서 집중 관찰하고 있는 격리자는 이 가운데 759명이라고 한국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 환자가 퇴원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네. 중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한국인 환자가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지난달 29일 홍콩을 거쳐서 중국 광저우로 갔다가 메르스 확진을 받은 남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가족이 있었고 한국 정부 의료진들이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그런 네. 상황에서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메르스 확진되면서 중국 사회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네.
또 그 중국과 한국 양국의 외교당국도 아주 긴장하게 했던 환자였는데
네.
그동안 몇 차례 위중한 상황을 맡기도 했지만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퇴원을 앞두고 이 치료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모아졌던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치료비를 내야 할지 중국 정부가 내야 할지가 관심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결론은 중국 정부가 모든 치료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네.
중국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치료 비용이 899만 위안, 그러니까 미화로 하면 125만 4,700달러 상당이 됐는데요.
네.
적지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오늘 중국 정부가 이 남성의 퇴원 소식을 한국 정부에 알리면서 비용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네. 그럼 앞서 퇴원했던 중국 국적 조선족 환자의 치료비는 서울에서 치료를 했는데 이 사람의 그 치료비는 어느 쪽이 부담했습니까?
물론 한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환자의 간병인으로 병원에 있다가 감염된 경우였는데요.
네.
메르스 확진 환자의 치료 비용과 격리자에 대한 보상 등을 모두 한국 정부가 하기로 한 데 따라서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정부의 치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또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다른 지원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 장례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34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겠다. 중소기업 현장, 소상공인 현장, 생활 서민들의 생활 현장에 대한 지원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서서는 한국 정부가 격리자와 메르스 확진자 또 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 비용입니다.
네.
사망자 한 명당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한 8,900달러 상당을 장례 비용으로 지원하고요.
네.
메르스의 그 감염 방지를 위해서 국가가 지금 화장을 권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최고 2,68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고요?
네. 서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고요. 버스나 지하철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아주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이 버스 운용의 적자를 또 메우고 기사들의 임금 인상을 두고 이게 파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이 올리지 않으면은 이게 협상이 되지 않으면은 버스 파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것은 3년 4개월 만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얼마나 하나요?
네, 지금보다는 이제 오른 가격이 150원, 450원 이 정도, 지하철은 200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요. 기본 요금이 있고 추가되는 요금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버스, 지하철 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금은 미화로 1.07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미국 기준에서는 여전히 낮은 것 같긴 한데 이 추가 요금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버스는 미리 현금을 내고 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이용자들이 버스와 지하철,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교통카드로 이용할 때는 환승하는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목적지에서 내릴 때 이 요금이 자동으로 정산이 되는 겁니다.
네.
한국의 그 전역에 있는 지하철과 버스 승강장을 지나다 보면 어서 오십시오. 환승입니다. 이런 기계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대중요금교통과 인상과 함께 달라진 것, 그동안 없었던 할인 제도도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로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기본 요금이 20%를 깎아주는 조조 할인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네.
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65살 이상의 외국인도 한국 국민과 똑같이 지하철의 경로 할인 제도인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프랑스 남동부의 한 가스 공장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자 중국 국무원도 미국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맞대응했습니다.
프랑스 테러 공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일어난 곳은 프랑스 남동부 도시 리옹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생강탱 팔라비에라는 곳의 가스 공장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에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보안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한 한 명의 범인이 가스 공장에 차를 타고 접근해서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공장 가스 시설의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가스 시설이 폭발했다면 훨씬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되고 공장 직원 두 명이 다쳤는데 시신은 끔찍하게도 목이 잘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가스 공장을 노렸고 또 참수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테러 공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30대의 남성인데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긴급 발표를 하고 용의자 한 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이었지만 오늘 사건이 발생하자 급히 귀국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가스공장의 폭발을 일으키려 한 테러 공격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요.
네.
올랑드 대통령은 또 공장의 나머지 직원들은 무사히 대피했고 주변 지역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것을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범은 없습니까?
프랑스 경찰은 아직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체포된 용의자는요, 과거에도 프랑스 경찰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네.
프랑스 경찰이 지난 2006년에 이 남성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관된 의혹을 갖고 주목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뚜렷한 활동이 없어서 경찰의 관심 밖으로 벗어났다가
네.
이번에 테러 공격 현장에서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네. 이 테러 공격을 받은 가스 공장은 어떤 곳입니까?
리옹시와 인근에 가스를 공급하는 곳인데요. 이 공장이 있는 생깡땡 팔라비의 자체는 매우 한적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요. 이 공장이 미국의 본부를 둔 기업인 에어프로덕츠라는 회사의 소유라는 점인데 하지만 범인이 의도적으로 미국 기업 소유의 공장을 노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또 이 공격이 벌어진 곳 인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 깃발로 보이는 이 깃발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하지만 특정 테러 단체와 직접 연계됐는지는 아직 네.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바로 몇 개월 전에도 프랑스에서 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테러 공격을 자행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월이었는데요. 프랑스 수도 파리의 도심에서 그것도 한낮에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줬었죠.
네.
당시 그 전부터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됐던 이 풍자 전문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사가 공격을 받았는데 이곳은 이제 이슬람 그 예언자 마호메드를 풍자하는 만화를 그려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의 표적이 됐었고요.
그렇죠.
또 이 샤를리 에브도가 공격받은 직후에 이 공범이 유대계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는데 당시 이제 사흘간 벌어진 사건으로 주간지 기자와 경찰 또 보안 요원 등 20여 명이 숨졌었습니다. 한편 프랑스 보안 당국은요 앞서서도 이 자국 내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고 경계 수위를 높였었는데 이 프랑스 출신으로 중동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테러분자들이 프랑스로 돌아와서 테러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 우려됐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저희가 앞서 북한 관련 부분은 전해드렸지만 미 국무부가 어제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자 중국 정부도 미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맞대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반정부 인사와 인권 운동가에 대한 구금과 탄압, 또 언론 검열, 공산당 내에 퍼진 광범위한 부패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국무원도 오늘 미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이 맞대응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관심이 가는데 이 중국 국무원은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고 있나요?
미국에서 총기 규제 실패로 폭력적인 범죄가 빈번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이 미 중앙정보부 CIA의 고문 사례,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활동,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처럼 미국에서도 이미 알려졌던 그런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이 바로 엊그제까지 워싱턴에서 고위급 전략 경제 대화를 갖고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는데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인권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군요.
사실 중국은 앞서서도 이제 미국 정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마다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고요.
네.
또 미국이 모든 나라에 동일한 자국의 인권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해왔는데 올해도 미국의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대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네.
자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 정부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이나 중국뿐만 아니라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의 인권 상황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법무부 주관의 보고서가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 논리가 북한의 논리랑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였습니다. 곧이어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함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시각으로 11시 5분 뉴스 투데이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